할렐루야. 우리 전후 앞뒤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인사 좀 하십시오. 예, 오늘 주제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을 중심으로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어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빠라는 주제였어요. 그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늘아버지를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분과 관계 속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과 헌신이 결단되어질 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흔히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을 그냥 무의식 중에 쓰기도 합니다. 이제 특별히 선교를 앞두거나 또 선교 갈 때 또는 선교 현지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주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는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거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는 나라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우리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도래하고 통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구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 개념은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어요. 다니엘서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히브리 말에 말쿳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말라카라는 히브리 말에 그 통치하다라는 개념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하면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출처가 가능하냐면 통치되어지다. 그러니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예요. 다스리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한번 좀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묻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그러니까 장소적이지 않다 그 말이죠. 장소에 국한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신학자들 간에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좀 논란이 많은 표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그림을 조금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대화를 할 때 서클을 만듭니다. 서클을. 그리고 대화의 그 주체자가 가운데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누가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하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성격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in your heart, 마음속에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특정한 거리, within you. 또 어떤 성경 번역에는 among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되는가?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담, 아담의 타락이 전제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령이 되게 하신 후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개념에는 그 개념을 추적해 올라가면 부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은 왕이에요. 왕. 부왕이에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근데 여기에 누가 방해를 놓는가 하면 사탄이 방해를 놔요. 어떻게 방해를 하죠? 창세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따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유혹에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를 해요. 그래서 인류 속에 죄가 들어와요. 죄.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죄인데 그거를 성경적인 죄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저 원 저수지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집으로 수돗물이 들어오죠. 근데 그 가운데 그 파이프가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집안의 각 집집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첫째, 밥 못 해 먹어요. 물이 없으니까. 커피도 끓여 먹질 못해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제일 심각한 게 뭐죠? 씻지 못해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화장실 난리가 납니다. 요즘은 전부 수세시간이에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온 집안에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거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죄라는 정의의 근본적인 이치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계가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에게는 서서히 결핍과 뭐가 찾아오죠? 죽음과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사회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라고 정의를 하죠. 나무 원 가지에서 가지가 끊어지면 이파리가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잎도 푸르고 아직은 물기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의 색깔이 변하고 말라져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부스러져서 죽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존하여 독립하려는 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 세상은 사망이 죽음이 왕로로 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죠.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아담의 타락이 전제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떠남이에요. 자,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살았을 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지금 이 둘째가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을 수 없는 배은망덕한 폐륜적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유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좀 일찍 가시죠. 이런 말과 진배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웬 까닭인지 이 아버지는 아들의 이 폐륜적 요구를 허용해요. 허락이 아니에요. 허용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아버지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추측건데 이랬을 겁니다. 너 내 품 떠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니? 너 내 품 떠나면 잘 될 것 같니? 원래 아담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자존하려는 발버둥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꼭 누구의 그림인가 하면 이 둘째 아들의 그림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전형적인 아담의 실존이 어떤 모습인가를 고발하는 아주 정확한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허락을 하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몫을 줘요. 그리고는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죠? 먼 나라로 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경 밖을 웬만해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종교관 또는 세계관 속에는 이방 땅은 또 이방인은 택함받지 못한 땅, 택함받지 못한 민족으로서 철저하게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아주 유대 지경을 벗어나 먼 나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돌아올 생각 없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결핍과 핍절과 낭비가 찾아왔어요. 그 끝은 웅변적으로 잘 드러내는 그림이 뭐냐면 결과물이 죽음과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 대가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이 시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현장을 늘 봐야 돼요. 잠언서에도 잔치집은 선택, 장례집은 필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낭비와 결핍과 허비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그가 떠난 나라,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떠났던 그 나라에 결국 마지막에 궁핍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뭘 치고 살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뭐죠? 돼지예요. 그렇게 싫어하던 일을 생업으로 먹고 살도록 내몰립니다. 돼지치기가 돼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유산을 다 털어먹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의 자본이라는 게 그와 같이 철저히 한계가 있어요. 내 자본은 한계가 있어요. 인생은 인생이 가진 자본으로 살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괜찮겠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심지어는 그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허기를 채우려고까지 파탄을 만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마저 주는 인생이 없었어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파멸의 상태로 내몰렸는지를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거울을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거울을 봤더니 거기에 끔찍한 자기의 몰골이 비춰져 있어요. 드디어 자기가 어느 바닥까지 내려갔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런 처참한 결핍이 올 줄도 모른 채 두 손 불끈 쥐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출발했어요. Doing! 무언가를 해보려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존재로 자각하냐 하면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잘 보세요. 이 둘째는 두 손 불끈 쥐고 자기 몫을 챙겨서 뭔가를 해보려고 떠났던 길인데 마지막 결론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인간은요, 놀랍게도 이 자리까지 바닥을 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귀로의 걸음을 걷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둘째 탕자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도래하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거기서부터 시작. 자, 그는 완전히 바닥을 친 처참한 몰골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한 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몰골이 형편없이 변해버린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는 뜁니다. 달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다름질이에요. 아버지가 뛰면서 달려와 그 아들을 덮어버려요. 안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는 회복의 선언을 해버리죠. 자, 왜 아버지는 뛰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유명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왜 이야기 되어졌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앞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그걸 제일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에 정통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외우고 가르치고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들의 인식 세계 속에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율법에서 이미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신명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시작.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식사는 하나의 교제요, 한 가족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창기와 같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한 테이블에 한 가족으로 영접하세요. 이거를 제일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점점 이야기는 고조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요구하여 자기 몫을 챙겨 먼 나라로 가 술로 밤을 지새우고 방탕하여 모든 걸 털어먹고 돼지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그는 무거운 걸음을 일으켜 이제 고향 땅을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눈앞에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고향 마을이 들어옵니다. 이때 율법을 정통으로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 들었을까요? 손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돌멩이를 전부 듭니다. 그렇지. 이놈은 아버지가 사는 고향집 마을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율법에 따라 뭐를 맞아야 돼요? 돌을 맞아야 돼요. 돌을. 신명기 21장에 그 돌을 맞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는 이미 돌이 들려져 있어요. 이놈은 이제 죽었다, 이제. 이제 곧 돌멩이가 날아갈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입에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뜁니다. 아버지가 뛰어요. 왜 뛰었을까요? 안 돼. 안 돼. 그리고는 달려가 돌에 마땅히 죽을 줄 알았던 그 아들을, 죽을 줄 알았던 그 기대는 누구의 기대였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대였어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성경을 좀 볼까요?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무슨 옷? 제일 좋은 옷 내어다 입히고 손에 뭘 끼워요?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들로서의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아버지의 선언입니다. 이 아들에게는 다시 아들로 맞아질 아무 근거나 조건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덮음과 아버지의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들로서의 회복이에요. 베너라는 영화에도 보면 베너가 로마 장군에 의해서 손에 무엇이 끼워지죠? 반지가 끼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로마의 승리를 주었구나.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하고 반지를 끼워주죠. 그리고 장군의 아들이 되어 그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아들로서의 지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결핍과 핍절을 경험하면서 먼 나라에서 돼지치기를 하며 종살이했어요. 죽음의 종살이를 하고 사망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종이 아니었어요. 그의 발에 다시 신이 신기워집니다. 그리고 무슨 송아지를 끌어다가?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늘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들판에 허기진 영혼들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습니까? 열두 광주리가 남아요. 늘 남습니다. 손에 들려진 잔도 그냥 잔이 아니라 넘치는 잔이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가끔가다 택시를 타고 오면 잔돈을 안 받아요. 일부러 교회 앞에 내리면서 그 동전 잔돈까지 챙겨 가지고 오기가 그 박봉에 시달리는 운전기사님들에게 미안해요. 그냥 드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늘 후회해야 돼요. 딱딱 떨어지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 후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우리 3.1교회 청년들은 어디 가서 뭘 사 드시든지 무슨 거래를 하시든지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회복된 아담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로의 길에서 아버지의 통치 밑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일까요? 예수님이 넷째 아담으로 오세요. 둘째 아담으로 오세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율법에 근거하면 동네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돌멩이에 죽어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되어지고 이렇게 임합니다. 이렇게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거지몰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모든 전 인생이 그분의 다스림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순종이에요. 순종으로부터 주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미래와 결혼 문제와 취업 문제와 학업 문제, 모든 비전의 문제까지 그분의 통치 밑과 그분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눈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다스림이 내 온 인생을 철저히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시고 순종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소한 상거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인물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삭개오. 그는 세리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인생의 평생은 남을 빼앗고 쟁취하고 올라타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뽕나무에까지 기어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첫 말씀이 뭐냐면 내려와라, 내려와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손짓하고 계세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앉으라, 내려앉으라. 그러자 순종하여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선언했던 중요한 선언이 뭐였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도 이 새벽 잠을 깨우고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 아무개야, 오늘도 내가 네 삶 속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 이 주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너무너무 자유로워져요. 내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풍족해요. 아버지의 집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네. 오늘도 이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들 속에 넓은 바다와 같이, 여러분 바닷물에 실려야지 은혜, 이 바닷가에 배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 배를 띄우는 방법은 물이 들어오면 돼요. 물이 들어오면 배가 떠버립니다. 그럼 그 배 질질 끌고 다닐 필요 없어요. 은혜의 쓰나미가 오늘 종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둥둥 뜨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주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나라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그 주의 나라의 통치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는 자유로운 내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 떠난 인생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귀로하는,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안수받으실 분들은 안내를 따라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